토요일마다 이렇게 시내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자주 내 종교만 옳다, 내 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어떤 절대자 신을 섬기니까 서로 존중하며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저더러 이렇게 더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만약 여러분 전도하다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할 말이 있다고 막히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아니야, 우리가 다야 진짜 이렇게 말해버리면 괜히 나쁜 사람 같게 보여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누겠지만 옳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분이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를 잘 몰라한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종교라는 게 뭐 마음 편안해지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바르게 착하게 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종교 아닌가?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비슷해요. 똑같다고 해도 간이 할 정도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아시면,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종교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같이 통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서 그는 선택해야 될 부분이지 통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종교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같은 예들은 인간관계 안에도 있어요. 종교가 뭐냐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결혼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결혼하는 것.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되게 신중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연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찾고 찾으려고 여러 사람과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한꺼번에 다 같이 하면 그건 진짜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잠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썸은 안 돼요. 썸 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썸하고 연애는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썸은 진지하지 않는 집적거림이에요. 그냥 마음에 땡기니까 그냥 우리 한번 만나보고 이런 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간보듯이 그냥 얼굴 예쁘고 잘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식으로, 땡기니까 만나는 식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성의 없고 그렇게 무성의한, 진지하지 않는 태도로 이성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성 교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 배우자를, 결혼 배우자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썸 타지 말고 편안한 친구 관계로 계속 가서 지내세요. 같이 친구로 그러다가 이 사람 정도면 결혼할 배우자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쭉 사귀면서 시비를 일단 받는 거죠. 쭉 시비를 이렇게 보다가 좀 자세히, 그러니까 썸은 자세히 안 보는 거잖아요. 그냥 간 보듯이 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보는 거죠. 그냥 눈에 탁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팍 단둘이 만나서 하지 말고 친구 좀 쭉 잘 지내란 말이야. 그러다가 괴로운 배우자 이 중요한 관계를 이 사람은 괜찮겠다. 시비 통과됐다. 이 정도면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연애하는 거예요. 시비는 좋은데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좀 너와 특별히 좀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 말고 딱 너와 나 둘이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게 이제 연애, 이게 되게 신중한 거잖아요. 회사에 직원 뽑을 때도 이렇게 뽑듯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진지하지 않게 마구 이렇게 막 사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배우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진지한 의미에서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연애라는 것은 그래요. 연애는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거지만 결혼 배우자가 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귀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너와 너 둘이 좋아서 결혼할 것 같지만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연애한다고 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진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때 자기를 잘 컨트롤해서 마음을 다 주면 안 돼요. 몸을 다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온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것은 결혼 배우자에게 주기 위해서 아끼는 거예요. 섹스는 온전히 완전히 자신을 다 줘도 될 딱 정해진 배우자 사이에 하나님이 나누라고 그 사이에 그 중요한 사이에만 나누라고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죠. 만일에 그 귀한 선물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헤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요. 한쪽은 싫지만 한쪽은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붙잡는 사람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전 남편이 죽였다는 사람 아마 분명히 섹스를 한 거예요. 너무 깊이 다 주어버렸는데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는 멀리 하겠다니까, 물론 그 나쁜 녀석이겠지만, 그 가만히 앉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배우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나중에 내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다 줘야 될 배우자를 언젠가는 여러분 만나실 거잖아요. 그 배우자 만났을 때, 그 배우자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배우자와 정말 연합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다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을 우리 겪어야 되는 거. 무엇 때문에 힘든 가정을 겪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아닌가 보네.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다 행복한 결혼생활,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렇지 못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내 삶을 망가뜨리는 지뢰 같은 것들이 다 요소에서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인생을 파괴하는 지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 그대로 살면 더 이상 여러분 상처받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뢰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을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몸을 온전히 다줄 대상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그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대상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만일 결혼해놓고도 다른 사람들하고 사귀면 어떻게 되죠? 죄인 취급받는 거죠. 아니, 결혼보다도 못한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 생기면 뭡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되지. 아니, 넓은 마음을 가지지. 그렇지 않아요? 넓게. 넓게 가져야지. 여러 사람 사귄다고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 여자도 사귈 수 있고, 저 여자도 사귈 수 있고, 막 요래, 그렇게 안, 왜 우리가 그거를 독선적이라 하지 않고 욕을 하죠? 중요한 관계니까. 결혼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혼하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천국 가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 다 은혜라고 말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좁은 문 가야 된다 그러고 주여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어디가 맞는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다고 받기만 얻는다 그러고 어떨 때는 막 대단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왔다 갔다 구원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결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은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였을 때 조건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내 부모도 나를 버린 자식같이 얘기할 만큼 망가지게 살았든지 세상적으로 실패자처럼 소망 없이 보이게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신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기 때문에 내 아들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작정했기 때문에 네가 어떤 존재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선물이에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것에서 아무 컨디션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은혜와 같은 거죠. 단, 결혼은 한다고 생각해라. 나와 결혼한다고 생각해라. 네가 진지하게. 썸 타듯이 그렇게 나를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결혼할 때 상대에게 모든 걸 다 삶을 맡기면서 관계 맺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하듯이 그거는 네가 해줘야 된다. 진지하게.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걸 측면에 보면 은혜인 거죠. 그치, 장난치듯이 공짜로 천국 간다고 하면 가지 뭐, 그럼 영접기도 하지 뭐.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무승리하게 생각 없이 하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진지해야 돼. 모든 걸 다 바치는 생명근원 관계처럼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처럼 나를 적어도 네가 부족한 걸 내가 아무것도 탓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관계 맺어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결혼하는 그 결정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매주 이렇게 새로운 분들 오시면 어떻게 오시냐 물어보면 의외로 그런 우리 행제자매들 많아요. 교회가 처음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인 사람들이. 물론 어릴 때 한두 번 이렇게 뭐 부모 따라갔든지 친구들 갔다가 오랜 홀리데이를 보내다가 이제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온 지난주에도 한 7명 중에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죠. 연애. 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을 다 걸만한 존재신가? 그거를 이제 살피는 거죠.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면 내 인생 그래도 되겠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끼지 않는 저런 분이시면 나도 그런 마음으로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 관계 맺겠다. 그 마음을 딱 어느 순간에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 적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연애 잘하세요? 하나님과 연애를 잘하세요. 그리고 딱 확신이 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는 걸 보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당신을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그 적시로 여러분은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래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쭉 올라가면 윗대 조상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뭐 아브라함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오신 분들 아시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 이때 모세 시대로 본다면 지금 오늘 성경 이로 본다면 400년 전이었어요. 오래됐죠. 그 처음 자기들의 초대 그 조상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그 전에 죄를 떠나서 모두가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떠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조상들, 초대 조상들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딱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다 설명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들과 정말 관계를 맺은 거죠. 그들과 먼저 결혼을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 하나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00년이 흐른 거죠. 그때 조상들 만난 다음에 400년 지났을 때 사람이 많아졌죠.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great parents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옛날 조상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구해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줄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했는데 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옛날에 전해오는 그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조상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모세가 등장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제국의 왕인 바로가 항복해요. 그리고 나가라고, 괜찮다고 하면 나가라고, 나라를 만들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가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총 한 3개월쯤 되어서 시내산이라는 산에 그들이 다 도착해요. 그 200만, 300만 된다고 그러지는 추측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300만이 먹고 사는 거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주고 고기도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딱 도착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민족 단위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이죠.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400년 전부터 조상들에게 말을 했고 최근에 너에게 나타났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에게 확실히 보여줬는데 나는 여기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싶고 너의 신부로 맞이하는 특별한 예식, 결혼식 같은 언약식을, 언약을 맺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럴 의향이 있는 거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백성 되겠습니다. 당신 같은 신랑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혼방인 성막도 만들고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구원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여호와가 네 남편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구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 언약식, 언약식을 할 때 그 언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시작하는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냐면 딱딱한 계명이라 이런 생각보다는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1절 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했어요. 내가 얼마나 멋진 남편이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강력한 나라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남편으로서 이제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만을 사랑해 달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 말이 독선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여자들을 나는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든 신부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랑이 하나님이 나만을 섬겨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혼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부부 생활 한다는 거, 부부로 지난다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해야 될 일이죠. 연애 때는 로맨틱 사랑으로 충분해요. 그냥 결혼한 후에는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해요. 결혼하고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하잖아요. 주변에 봐도 그렇고 여러분 엄마 아빠 봐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연애할 때 다르다고 해가지고 속았다면서 막 내 인생을 돌려다오 내가 괜히 결혼했어 야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주변한 말들을 너무 싸운 거 보면서 차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진지하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일단 그냥 아무렇게나 썸 타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일단 시비 잘 통과시키고 인터뷰까지 잘 해가지고 다 신중하게 하면 일단은 그거부터 안 해놓으니까 대충 하니까 대충 좋으니까 뭐 결혼이 별 거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대상이 그러니까 힘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시비 많이 보고 여러 연애도 많이 하고 막 꼼꼼히 따져보고 해도 이 사랑이 다른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의 사랑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맞추고 노력하는 것들이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통을 겪는 것이에요. 그걸 잘, 그 진통은 성장통이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부부로 계속 잘 지내면 그게 몇 년을 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평생을 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맞춰져 가면 사람 바뀌어요. 부모도 못 바꾸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결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새 사람 되는 제일 중요한 출구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귀란 말이에요. 썸 타듯이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한 다음에 차원이 다른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싸울 수 있는 거야.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진짜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인격 바꿔달라 기도했는데 결혼해야 바뀌어요. 결혼해야. 상대가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백날 결심하고 다짐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과정을, 그 맞추는 힘든 과정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와, 저런 결혼생활 못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도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면 갈등이 또 깊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만해요. 할만. 주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바로 서야 되니까. 충분해요. 저는 너무도 이 결혼이 주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처음 연애할 때. 막 엄청난 기적이 막 애굽에 일어나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시내 사는 이 멋진 하나님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나 싶어서 결혼식 할 때 신났죠. 막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랑이 어떤 존재며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것들을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갈등이. 이 갈등이 있으니까 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한번 금송아지도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옛날 그 신을 전 남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게 안 하잖아요. 진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남편을 그리했던, 전 남편 익숙했던 그 생각 가진 사람들을 다 강야에서 죽게 해요. 그 나라를 본다면 과거의 사람을 완전히 바꿔내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 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요. 결혼 과정과 비슷한 거죠. 딱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이 긴 평생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제도 짓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딱딱한 뭔가를 지키고 막 뭘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보다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개. 더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 힘을 다했다. 하나,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더 받고 더 그분을 더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삶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게 시작하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뭐 프로젝트 일도 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도 힘들지, 설거지도. 사랑하면, 벨벨 요리도 못하는 것이, 백 선생님 도움 받아가지고, 유명한 사이트, 그거 다 봐가지고, 재료 가지고, 그 힘든 음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힘든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 의지가 약하다, 상황이 어렵다,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헌신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죄를 끊어내는 일이라든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그 모든 일 다 따라온 거예요. 관계를 넘어서서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럼 우리가 말씀들 안 사는 이유는 뭐죠? 그 연인이 싫어하는 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종교생활하는 거지,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해왔겠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진짜 신앙생활하고 안 한 거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 저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말씀도 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신앙이고 교회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티네이저 된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이제 곧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되니까 무슨 과목을 좋아해? 무슨 과목을 좋아해?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제 여수학 요즘에 학교 과목 중에 뭘 좋아해? 뭐 물어보고 뭘 싫어해? 영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아니 영어를 좀 중요한데 영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영어 잘해야 대학을 가지. 그렇잖아요. 왜 싫어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이 들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못하고 막 고함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친구들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싫어하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그 중요한 영어도 싫어하니까 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세상에 이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거 상처 다 가져오라는 거죠. 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 봤더니 멍에를 메. 내가 너에게 멍에를 탁 씌워줄 텐데 그 멍에를 딱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신앙생활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멍에를 또 메야 되고 가르침은 또 지켜야 되고 뭐 타 종교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럴 것 같아서 아니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당한 건가? 기준이 낮은가? 낮은 기준 아니에요. 복음서 봐도 원수 사랑하라 이 정도의 계명이니까 이건 그걸 그 시시한 계명이 아니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쉽고 가볍다고 말을 할까? 내처럼 이렇게 막 말도 함부하고 혈기도 있고 막 사람 쉽게 미워하고 토라지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그게 어떻게 그게 쉽고 가벼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단번에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이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런 말씀은 이 말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사랑한다고요.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지독한 지금 죄의 문제를 중독적인 뭔가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 부모가 너를 버린 자식까지 여긴 듯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는 내게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 나이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은 달라. 이 가르침을 주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은 네가 나와 관계 진지하게 맺고 따르면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아무리 삶에 수많은 상처가 있어도 나에게 나라는 존재의 관계를 진지하게 결혼하듯이 진지한 관계를 맺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죄를 지은 채로 상처를 입은 대로 그때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 앞에 나오면 여전히 방금 전에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계속하면 나와의 관계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와주기만 해도 나의 사랑을 믿고 너희 부모보다 훨씬 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주변에 너를 가장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너를 다 버렸다 치더라도 나를 믿고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내 집다는 거야. 도와주겠다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도와주겠다.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엄청나게 계속 너를 보게 하도록 해줄 테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아주 그래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남녀 간의 진한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책 중에. 뭔지 아세요? 와, 실력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가서. 아가서 알아요?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안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연애를 그렇게 결혼도 자꾸 늦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야지. 아가스를 읽어야지.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 구서여니까 우리로 보면 흑인 출신 가까울 수 있고요. 외모가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 여정이 있죠. 근데 이게 아가스가 남녀 이야기를 성경에 왜 넣었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고 노래지만 마치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내용이다 싶어서 성경에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 연애할 때에도 위기가 있어요. 진짜 말 안 하고 서로 뭐 이렇게 헤어지자 하면서 헤어지듯이 이런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또 서로 막 멀어지고 막 이런 위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극복하죠. 이 아가스를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 줄 아세요? 유월절기에 읽어요. 유월절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이 아가스를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깊은 사랑에 이제 성화되죠. 로맨틱 사랑을 지났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그 로맨틱 사랑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 하는 사랑은 로맨틱에 대한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랑을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부부로서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깊은 그 하나님 같은 사랑, 그 인격으로 채워진 그 두 사람, 그 부부에 대한 모습을 마지막 장 아가서 8장 5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들, 친구들이란 것은 그 두 부부를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이에게, 솔로몬이에요, 몸을 기대고, 누가? 술람의 여인이. 벌판, 좀 그 들판, 광야. 거기서 1위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그 여자가 너무 멋진 거죠.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신랑에게 몸을 기대고 저 들판에서 올라오는가? 저 엄청난 힘겨운 그 놀라운 사역을 신랑 예수와 한 저 위대한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그 여인이 보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여자의 고백이 쭉 나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님을 내가 깨어드렸지요. 님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님을 낳았고 님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상고를 겪으셨다고. 참 이런 놀라운 남편을 주신 그 어머니, 태어난 그 출산한 그곳을 참 감사하면서 여인이 고백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님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의 시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그것은 저승, 죽은 이후의 세상처럼 잔혹한 것. 너무 질투심이 강하다는 것은 사랑이 크다는 거죠.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선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얼마나 그들이 깊은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와 함께 엄청난 사역과 일을 이 세상에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을 그 정도로 죽음보다 강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여인같이 삶을 사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군가 시선을 끌만한 놀라운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삶이란 것은 실력과 재능, 좋은 대학 나오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우고 여러분 어느 직종이 있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위대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다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딱 그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역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그 정도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딱 그 중요한 두 개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따져가보면 다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팀 인급했던 마태복음 25장 심판하셨을 때 딱 기준 얼마나 네가 사랑했느냐를 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계속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좀 더 여러분 열심을 낸다면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모아져 있는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꾸준히 읽어가고 공부하며 가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왔는지 이 사랑이 내게 어떻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그분에 대해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주님 개인적으로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딱 시간을 정해서 10분도 좋으니까 꾸준히 그분과 데이트하는 거. 사랑하겠다는 연인이 뭘 바쁜데 그냥 지나면 사랑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도 끊어집니다. 사랑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정말 많은 사람이 놀랄 만한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가 주변 사람이 놀랄 만큼 궁금해할 만한 인물로 여러분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